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오늘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로마서를 다 좀 펴주시면 조금 찾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지금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은 백신을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 지금 또 자꾸 숫자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 또 이제 이렇게 나와서 또 염려가 조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조심들 하시고요. 아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아마 지금부터 한 2, 300년 전 이야기 같아요.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고 농장 제도가 있을 때인데 어느 농장에 모세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노예는 나이가 많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면서 또 꿈을 꾸면 잘 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모세 목사라고. 모세 목사. 노예한테 모세 목사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모세 목사가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또 비아냥거리면서 어이 모세 목사 오늘 표정이 어두운데 웬일 있어?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주인님 어젯밤에 제가 꿈을 꾸는데 이 농장에서 제일 부자 한 명이 죽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속으로 깜짝 놀라고 또 이렇게 당황을 하는 거를 이렇게 억누르고는요. 그래? 그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권총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놓아놓고는 이제 밤에 잠을 잘 때도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까봐. 그래서 뜬 눈으로 꼬박 세우고 새벽이 됐는데 누군가가 와서 문을 똑똑똑 두들깁니다. 똑똑똑 두들겨서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노예 다스리는 그 노예 대장이 이렇게 와서 주인님 조금 전에 모세 목사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이 주인이 그 말을 듣고는 처음에는 띵 하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라. 자기가 이 농장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가 제일 부자가 아니라 모세 목사가 제일 부자예요. 노예인데 제일 부자예요. 참 인생을 살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같이 보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굉장히 부자예요. 하나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저는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우리 집도 오부자고 뭐 누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너희 집 부자야? 옛날에는 그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 우리 집 부자지. 우리 집 오부자야. 아들 넷이 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뭐 오부자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부자입니까? 맞아요. 왜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 가지면 그 은혜 하나 가지면 이 세상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쑥 써내려가는 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막 이곳저곳에 많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고민스러워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뭐 부자라 그러면서 참 모자랄 게 없고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뭐가 하나 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내 마음에 이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지 않는 게 쑥 올라오고요. 참 내 육신의 생각들이 나를 쑥 올라와서 어떨 때는 이게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을 이길 때도 있고요. 이게 죄 짓는데 몰고 갈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7장에서 막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속에 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게 하나가 또 있더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하나가 죽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그게 싸우고 들어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7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찾아달라 그랬는데 7장 보시면은 7장 23절 제가 지금 말을 이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싸우는 거 전쟁 용어라 그랬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전쟁 용어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겨가지고 이걸 사로잡아가지고 얻을 때는 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건져내는 것도 전쟁 용어예요. 포로가 있으면은 그 포로를 구해내러 가잖아요. 목숨 걸고 그때 쓰는 단어가 건져내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치열한 겁니다. 두 법이 또 두 원리가 싸우고 있고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부히 받은 막 풍성한 부자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보니까 이게 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그런 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믿음을 주셨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8장 1절 딱 들어가면 그러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고. 이 단어는 굉장히 귀중한 단어입니다. 정죄함이라는 이 단어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뜻은 죄를 때로는 짓기도 하고 참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기도 하지만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그런 정죄함은 그런 심판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그 많은 은혜를 가슴에 담고 자기를 쳐다보니까 이 부끄럽기 짝이 없고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해방했다고. 나는 해방된 거예요. 해방됐는데 옛날 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못된 짓을 한다고 내가 지옥으로 가거나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가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거는 선포예요. 선포. 이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도 한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그 사망이나 지옥에 관한 거나 영원한 죽음에 관한 거에 있어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해방. 해방. 저 요거 기억을 하시면서요. 로마서는 처음에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얼굴을 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봤으면 좋겠는데, 갔으면 좋겠는데, 참 가서 무엇인가 당신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는데, 그럼 사정에 이래서 못 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로마라는 제국의 로마 속에서 그 참 수도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좋은 게 많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조금 부끄러울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지도 모르지만은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참 이 복음은 나에게 하나님 알게 해주고 구원을 주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그 다음 17절이 뭡니까? 찾아보십니다. 1장 17절 제가 좀 찾아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자체를 1장 17절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된 복음 내가 믿는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7절 239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17절 읽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죄 없음 이렇게 해주는 게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고 그리고 한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럴 때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은 그거 어떻게 하는데? 근데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만 있으면 되는데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3장 20절 한번 가보실래요? 3장 20절? 그럼 그 율법 어떠한데요?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뒤로 가면서 쭉 나옵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어떻게 해요? 없다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이전에 주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율법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보를 위해서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 내 죄가 이렇게 더럽구나. 이렇게 하면 죄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줬다고 그랬습니다.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럴 때 3장 21절 보시면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뭐예요? 외에. 율법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는 선지자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그동안 모세도 그렇고 그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22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율법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한계를.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분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율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경 조금만 더 한번 찾아보십니다. 3장 23절 조금만 내려가셔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더러운 손으로 내 그리고 받은 겁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4장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럴 때 4장 25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걸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나오고 이게 연관이 되려고 그러면 효력을 발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5장에 들어가면은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을 합니다.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5장은. 왜냐하면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거 누가 좋아해요? 좋아 안 하죠. 근데 그게 이제 5장에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사망이 그다음 뭐예요? 왕노릇했다 그러죠.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이렇게 조금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가 이 땅에 옴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뭐했다고요? 왕노릇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이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거를 설명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똑같이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 그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사역을 했다. 그리고 그거는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받는다.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뭐요? 왕노릇. 생명이 뭐요? 왕노릇.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에 들어가면 진짜로 중요한 내용이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8장도 중요하지만 5장도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럴 때 또 다른 한 사람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오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던 것이 은혜가 생명이 왕노릇했습니다. 이게 몇 장에 있다고요? 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또 죄에 관한 문제들 이렇게 막 다룹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얘기를 하고 7장에 딱 들어가면 그렇게 죄사함 받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하고 참 우리 속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이거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크시고 크신 참 세상에서는 어떤 사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거를 내가 믿고 있는데 그게 내 사건이 됐는데 아까 한 사람이 한 사람에 의해서 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보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밑에 하나 뭔가 또 다른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육신에 죽지 않은 그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우리 죄사함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자마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같이 아주 성자같이 살던가요? 천사같이 살던가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봤으면 얘기하십시오.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떨 땐 지기도 하고 어떨 땐 내 욕심대로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7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내 속에 있는데 대단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데 밑에 이게 뭔가 하나 쑥쑥 올라오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옛날 자아들, 내 아직까지 죽지 않은 죄의 못된 습성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래서 그 고민을 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7장 2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맞죠? 은혜 받고 믿음 있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습니까? 악이 함께 있습니다. 악이 함께 없는 사람은요 천사 같다니까 예수님 같다니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저까지를 포함해서 왜 이게 우리의 어마어마한 숙제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이거 그러는 만큼 희한한 게 그런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건 전쟁용어라 그랬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전쟁용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막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성경 주석학자들은요. 이거 안 믿는 사람 소리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러냐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믿는 사람 이야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가 살아서 죽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러면 우리 영혼이 정죄받는 거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깨달아 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8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속에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참 못된 생각을 품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보내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속에서 싸웁니다. 속에서 내가 내하고 싸웁니다. 남하고 싸우는 것은 다음이에요. 얼마나 이게 강렬한지요. 어떨 때 내가 져가지고 그 아래 포로같이 사로잡혀 올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처음 시작이 우리에게는 no condemnation.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쭉쭉쭉쭉쭉쭉 읽어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그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덩어리고 때로는 나쁜 생각을 하고 좀 이상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no separation 우리 첫 번째 단어가 앞에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혹시 뭐 쓰시고 싶은 분은 한번 써보시고요. no 로마서 8장은 구조가 이렇습니다. 1절이 뭐예요?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절 가면 뭐예요? no separation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제 no separation 한번 보실래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이런 큰 깨달음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그건 있어요. 있어요. 이거 있는 건 어떡합니까? 이건 다음 주 설교에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요. 이 속에 있는데, 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이 어간, 그러니까 우리 평생이죠. 이 평생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놀랍게도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령이라는 단어로도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나오고 그냥 영이라고도 나오고 이 영이 그렇게 정죄함이 없는데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떠나잖아요. 그 어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누가 우리를 붙들어서 역사하시고 누가 우리를 끌고 갑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1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끝까지 끝까지 저 영원한 불에 가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조금 지면 얼른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 빌면서 회개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 이게 성령님하고 관계되는 게 나옵니다. 그럼 2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붙듭니다.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가장 큰 게, 그리고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나한테 구주예요. 이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러면 생명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나를,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 요 단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해방. 완전히 우리를 거기서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뭡니까? 내 속에서 싸우는 걸 보니까 자기는 그쪽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었는데 8장 1절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뭐라 그럽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너를, 나를 어떻게 해요? 해방. 우리 2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나요? 예,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속에 아무도 없을 때 캄캄한 밤에 살금살금 나오는 못된 생각, 참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행동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참 측은하게 이러면서도 정죄함은 없다. 거기에서 빨리 끊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3절부터 보시면은 성경 이제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모르는 단어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말을 이렇게 조금 살짝 꼬아놨어. 그래서 보셔야 돼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 율법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게 율법이 해주고 싶었어요. 누구든지 율법대로만 살면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연약해서 참 그렇게 해방시켜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걸 못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겁니다. 3절 보실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보십시오. 곧 동격이잖아요. 죄를 인하여 자기 누구요? 아들을. 뭐라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 아닙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입니다. 만약에 죄 있는 육신이라 그러면 예수님 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성경 보시면 He was without sin.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육신, 죄 있는 육신의 뭐예요?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 모양은 우리 죄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모양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죄는 없으십니다.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덤티기를 쓰죠.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죠. 그 얘기를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뭐요? 죄를 정하사. 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가르는 뜻이 저 위에 정죄하사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문의 뜻은. 그러니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는 없는데 정죄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1절에는 믿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분이 다 정죄함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고 참 마지막 3시간 동안 하늘이 새까맣게 깜깜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일로이 일로이 라마 사박다니. 사랑하시는 성도님, 이 뜻이 뭡니까? 왜 나를 버렸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을 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죄를 그에게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죄를 그때 하신 거죠.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면서 정죄를 받아 돌아가셨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어요. 그럴 때 세례받은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았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이걸 끌고 가십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이제 4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3절 집에 가셔서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육신으로 정죄함을 받게 했다고.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지 않고, 이제 그렇게 죄를 정해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그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셔서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신 그런 거.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고. 율법의 요구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죄인의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죄를 다 덤트기 쉬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율법이 하고자 했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복잡한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제 5절 보십니다.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육신적으로 막 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지금부터 쫙 끝까지 가시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논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우리 보는 성경에서는 그걸 집중적으로 좀 다룰 거예요. 6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7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면 자기가 구원을 받고 이런 큰 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육신적인 모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 일어나서 막 전쟁하듯이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닌가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다는 것.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이런 거는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실래요? 9절.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거하시면, 이게 성령님이잖아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뭐죠? 성령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없으면 예수 믿어요 소리를 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 거꾸로 물어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어요? 다 믿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님 계세요? 이거 하나는 절대로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있는 것을 어떻게 표를 좀 내고 싶은데 그럴 때 예수 믿는다는 이거 하나가 가장 큽니다.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예언을 못하셔도 돼요. 성령의 은사가 좀 적어도 돼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딱 붙들고 있고 성령님이 내 속에 꽉 차 있으면은 내 입으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입으로 나 예수 믿어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품에 갈 수가 있어요. 속에서 뭔가 꿈틀꿈틀 일어날 때 내가 뭐 어떤 은사적인 건 없어도 꿈틀꿈틀 일어날 때 이걸 누를 줄 알고 하는 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도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그림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안에 없다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받은 분이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내한테 성령의 은사적인 게 없다 그럴 때는 그거는 다음 아주 작은 문제예요. 이 문제만은 확실히 붙들고 있어야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다른 것들이 올라와서 막 싸우자고 그럴 때 이거 하나 딱 정리가 돼 있으면 이거 누르는 거지.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랬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 히브리 문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육의 생각들이 올라오고 싸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보십니다. 9절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다 거하시잖아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 우린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또 보십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이겨내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꾸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시고요. 오래 믿었는데도 옛날 성격, 옛날 못된 짓들 그대로 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은 하나님께 허락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딱한 거죠. 믿는 사람답지가 못한 거죠.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은요, 굉장히 문장이 쉬워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뭐가 이렇게 뱅뱅 꼬여 있어요. 뱅뱅 꼬여.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일단 아멘 해놓고요. 이제 한번 보십니다. 문장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앞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붙여놨는지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예수 믿는다 그랬으니까 거하죠.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육신이 죽어서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속에 있는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너희 속에 있다면 그분을 살리신 그분의 영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너희가 죽은 뒤에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너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산 채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죽고 왜 자꾸 지고 그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숙제가 얼마나 무겁고 크냐 하면은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도 천국에도 갔다 왔잖아요. 손을 얹으면 막 귀신이 쫓아나갔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도 이 속에 있는 자기 이 문제는 막 이건 해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게 7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우린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다. 비록 그런데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당신들 속에 있는 성령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붙들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싸움이 있는 거죠. 속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싸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딱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지, 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눌러내라는 겁니다. 이기라는 겁니다. 지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는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런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앞에 있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 잘 붙드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no condemnation,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뭐예요? No separation. 끊어지지 않는다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또 한 주 죽을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아는 내용인데 어렵네요. 다 아는데도 우리 속에서 싸울 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럴 때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결코 그렇게 살지 말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힘써서 애써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마다 복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여러 가지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바친 손길 곳간 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